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바로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아멘. 제가 주초에는 그 노예 임원 수련회를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목금은 호프라고 하는 선교단체 이사의 자격으로 4년마다 열리는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호프라고 하는 단체는 창의적 접근 지역, 예전에 그 1040 윈도우 이래가지고 북위 10도에서 40도에 선교사들이 가장 안 가는 지역들을 골라서 선교사들이 1989년도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창의적 접근 지역으로 출발했던, 벌써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렀죠. 이 GMF라고 하는 단체 안에 네 가지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GBT, 성경번역선교회, FMNC, 전문인선교회, 그 다음에 HOPE, 그 다음에 또 하나가 GMP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GMF라고 하는 곳에 한 우산 아래 네 개의 단체가 모여서 함께 연합하는 아주 좋은 단체에 있습니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제가 마지막 호프나잇이라고 하는 마지막 밤에 30년 근속을 하시는,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이제 은퇴를 거의 앞두고 또 은퇴하신 분들, 30년 하신 분들을 간단히 꽃다발 증정과 기념패를 드리는 그것으로 이사로서 이제 드렸는데, 다 역전의 용사들이죠. 그들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드렸던 그 역전의 용사들 앞에서 좀 겸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수고 많이 하셨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또 하나의 감동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선교사 자녀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K라고 하는 건 이제 미셔너리 키즈를 해가지고 줄여서 MK라고 그러고, PK라고 그런 거는 이제 패스터 키즈라 해가지고 목회자 자녀, 이렇게 서로 줄여서 얘기하는데, 제가 곳곳에 MK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MK들이 청년들의 헌신, 그 다음에 그 먼저 자라난 MK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고 연극을 가르치고 이렇게 발표하는데, 중등부 아이들의 발표 시간이 되는데 기대가 되더라고요. 얘네들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중이 아시죠? 안 통하는 거 아시죠?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 이제 기대가 되는데, 얘네들의 순서는 뭐였냐면은 수련회 기간 동안에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 컨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에 의미를 담아다가 발표하는 시간인데, 아, 정말 감동이었어. 그래서 얘가 급히 사진을 찍느라고 사진이 좀 안 나왔는데, 잠깐 두 카트만 여러분 보여드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찍은 사진과 글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사진 작가가 아니라서. 이 민들레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저기다가 자기가 글을 써서 발표한 건데, 나의 삶은 민들레 같다. 바람에 실려 떠나지만 그 어디서든 꽃을 피운다.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쓴 글입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굉장한 감동이 저한테 몰려왔어요. 두 번째 작품을 보시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의 삶이 꽃처럼 예쁘게 피어날 수 있도록 돕는 나의 MK3이라는 글로 저것을 아이가 또박또박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고 무엇이 생각되십니까? 중학생이에요. 성경 현장은 말 그대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가장 일선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고, 경제적으로는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삶이 바로 선교사들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 환경 할 것 없이 모든 것에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 현장 속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시잖아요. 저는 마치 이 아이들이 야생화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키우고 계시는구나. 부모가 뭘 해주겠어요? 물질적인 풍요로 지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이 야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30년 근속하고 이제 제가 마이크를 저한테 줘서 제가 모든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네. 그때 부모들은 안 됩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 네. 그 다음날 아이스크림을 쏘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좀 살펴볼 텐데, 우리 인생은 어떤 글에 보니까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 있는데 굉장히 동감이 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방향에 더하여 무엇이 필요하냐니까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도 방향은 잘 잡고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태도를 인생을 살아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이 부분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5절과 6절을 여러분 읽어보시죠.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육신과 영이 자꾸 대비가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결과 그렇게 맺힌다라는 얘기입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거,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즉 자아 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여 올바른 방향을 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들은 탁 트이고 드넓은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려 갑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죠? 방향이 중요한데, 무엇을 추구하고 사느냐가 인생에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하나님 믿지만은 내 인생에 무엇을 추구하고 사느냐, 그것이 육신의 일이냐 영의 일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냐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거리냐, 그것을 두들기셔야 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7절 8절도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태도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또 목적에 의해 살아갈 때 누구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우리의 태도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물질을 쓰는 것도,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여러분의 재능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이게 영의 일이라는 얘기잖아요. 태도가 바뀌셔야 된다. 오늘 제가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윗은 왕이 되고서 인생의 방향을 잘 잡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이나 중간에 찾아온 유혹들을 이기지 못했던 이 죄악의 부분,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했던 것이 사실 치명적인 죄인 것이죠. 사무엘하 11장과 12장으로 가면 이 상황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게 지금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죠? 전시 상황. 국지전이 곳곳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전할 때가 되매. 이런 전시 상황이에요.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바를 에워쌌는데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넌센스예요.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윗의 태도의 첫 번째, 느슨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모두가 힘을 내어서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왕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어 느슨한 채로 있는 거 위험합니다. 모두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 혼자 느슨한 채로 뒤따라가는 거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자리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없어야 할 자리. 여러분 지금 다윗은 여기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부하들이 전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전장에 가서 협력을 하든지 뒤에서 응원하든지 함께 했어야죠. 근데 그 느슨한 삶의 태도가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는 침투의 통로가 됩니다. 그뿐 아니에요. 2절 말씀 보니까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건 언제 일어나야 되죠? 아침에. 잠은 언제 자야 되죠? 저녁에. 근데 얘는 뭐하고 있죠?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 낮잠을 자고 일어난 듯합니다. 여기는 낮잠을 잤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되고 낮잠을 처잤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기의식이 사라진 것입니다. 위기의식이 사라지니까 안일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이 호프에서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곳곳에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히브리 대학 교수분이 이제 추방을 당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교수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오래 한 20년 넘게 사셨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그 전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소상히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히브리 대학 교수로서 느끼는 것은 세계가 위기 속에 있다. 미국과의 어떤 전쟁부터 시작해서 유가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마치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악의 형태가 뭐죠? 안일함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연합하고 깨어 기도할 때 여러분 축 처져서 기도하지 않고 함께 동의하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틈을 탄 거예요. 사탄이 하반절에 보니까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옥상에서 봤을 때 그 여자의 얼굴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루엣 하나 걸쳤는데 이 다윗이 마탱이가 간 겁니다. 그래서 실루엣 하나 걸쳤는데 그 여인의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서 빠져버린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죠? 듣던 소리죠? 사단이 선악과를 통해서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눈에 들었다고 해서 다 사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기 좋다고 해서 소유의 욕망을 채우셔서는 안 돼요. 내가 누구네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선을 넘으셔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꼬실레이션이죠.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말꼬리를 올렸죠. 왜 올렸을까요? 왕이요, 당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거를 깨우치는 거예요. 함부로 왕이요 잘못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왕이요 한번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을 지을 때 이런 음성이나 혹은 양심의 찔림이나 이런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여기서 돌이켰어야 돼, 다윗이. 아, 그래, 충신이었구나. 내가 함부로 그 여인을 탐할 수 없구나. 이게 성령의 메시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니까 일사천리로 불길이 번지듯이 다윗이 걷잡을 수 없이 혼돈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죠.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 예를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를 듭니다. 왕이요, 한 부자가 행인이 왔는데 이제 환대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자기에 있는 양을 잡지 않고 저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다가 그 행인을 환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니라 하니까 나단이 그냥 지체 없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다윗이 여기서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이 하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축복이에요. 주일날 여러분의 말씀을 삼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정을 파고 드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이 발생되면은 주로 남 탓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가진 이유를 다 대요. 그리고 나서 상처가 있는 채로, 봉합이 안 된 채로, 관계가 수틀린 채로 그냥 몇 주건 몇 달이건 계속합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렇게 가시는 거 아니거든요. 상처가 곪아서 빨리 그 곪음을 상처를 치료하고 해서 새살이 돋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호프 폐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일주일 전에 이제 폐예배를 다 준비를 하고 기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뭐 호프를 이제 12년째 이사를 하는데 사실 역전의 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뭐 히브리다 교수도 있고 각종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뭐 의사를 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대학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연변과기대회로 뛰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막 뛰어가신 분도 계시고, 곳곳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창의적 접근적으로 막 뛰어갔거든요. 그들이 이제 주제가 환대입니다. 환대. 이번 출연의 주제가 환대였는데,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도 많이 계시고 선교 저마다에 한 가닥 하셨던 분들이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관계를 터치해라. 그래서 제가 관계의 영성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들의 관계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화려하게 막 일을 하고 막 애를 썼는데도 관계가 무너진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선교사 지역에는 뭐 타치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부부관계나 부자관계나 선교의 현재 있는 관계나 이 부분들이 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바쁘고 힘드니까 그런 관계를 봉합한 채로 그냥 흘러가는 것을 제가 하나님께 지혜 주셔서 그 부분을 폐회배 때 건드렸거든요. 그런데 저와 교제했던 한 그 선교사 부부가 이 앞에 앉으셨는데,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함께 드리는데 깊은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회복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사역할 수 있고 보란듯이 다른 사람에게 내 생활을, 내 인생을 소개할 수 있지만, 집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나 부부가의 관계, 부자의 관계 무너진 채로 그냥 허울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깊은 죄악의 뿌리가 타버리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회복이라 얘기해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 하나님이요 라고 부를 때 이거는 히브리어 보니까 엘로힘,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요, 축이 회복되는 것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었는데 그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벗어나 나 멋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하는 간곡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깨달음을 하는 게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깨달은 죄가 뭡니까? 첫 번째, 1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죄악은 2절까지의 세 가지 단어가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죄악은 페사라고 하는 헬라 단어,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죄과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 것인데 정확한 얘기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은 반역이죠? 하나님이 네 가까이 있는 처자만을 사랑하고 가정을 뛰어넘어서 불륜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반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반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하지 않은 것은 반역이에요. 하나님 명령과 말씀을 듣지 않은 반역죄를 졌다고 다윗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한 것, 죄입니다. 두 번째, 2절의 중반절을 보니까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단의 아온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는 인큐이티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거는 비튼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튼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구부러진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연구하면서 딱 떠올랐던 단어 그림이 하나가 뭐냐면 못입니다. 여러분, 못질 해보셨어요? 못질을 아무리 잘하셔도 제가 좀 하거든요. 딱딱딱 못질. 못이 구부러지면 수십 년의 경력을 가져도 못이 안 박힙니다. 구부러진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삐뚤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깨달은 게 하반절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에 죄는 파티아라고 하는 단어로 영어의 sin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물매가 관역을 벗어나서 선로를 이탈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기억하면 좀 끄덕하면 제가 힘을 내서 할게요. 하마르티아 기억하시죠? 좀 전에 들으셨죠? 그럼 기억하시죠? 네, 그럼 여기 파티아라는 단어는 선로를 이탈한 채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엉뚱한 곳으로 자꾸 가는, 그래서 기차가 마치 차가 차도로 안 가고 막 인도로 막 돌진하는 상태, 이것을 바로 파티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뭘 깨달은 거고 하니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정신 차린 거죠. 내 이 죄악이 하나님과 떠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버젓이 죄를 지었나이다. 이 표현이죠. 그리하므로 주님의 판결대로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그의 중심이 회복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정이 떠오르더라고요.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여러 부부가 떠올리기도 하고 어느 가정이 떠올리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떠올랐을까요? 하나님, 그 가정이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회복은 개혁으로 시작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재발견이다. 진리를 재발견하여 아 그렇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것을 실천함과 동시에 영적인 결단이 필요한데 이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호프 폐예배를 앞두고서 전날에 밤에 저 혼자 오랜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저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저들에게 소망이 필요하고 저들에게 힘이 필요하고 깨어진 것들이 묶여진 것들이 그래서 또 4년 동안 버텨야 되고 기도로 준비했던 그 폐예배 시간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입니다. 곳곳에서 선교사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아뢰는 깨어진 것들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참 은혜의 시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부흥을 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부흥은 내면의 변화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메시지 성경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혼돈스러운 내 삶 다시 창조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평화가 있는 척 해서도 안 돼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내면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관계가 평화가 올 거예요. 내 내면에 내 죄악이 내 부족함들이 깨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만져주신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 단어를 최근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궁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제가 방금 질문했잖아요. 궁창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 유대인들은 이 하늘을 세 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하늘 위의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궁창은 둘째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위에서 내려보면 요한계시록의 유리바다로 보이는 것이 이 궁창이고요. 우리가 밑에서 위로 보면 그냥 하늘로 보이지만 그것은 둘째 하늘의 이제 표면적인 하늘이죠. 그러니까 궁창이 보이긴 하지만 두 번째 하늘을 궁창이라고 얘기를 해요. 궁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의 라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 뜻이 있는데 이 히브리 단어는 이제 표의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자처럼 다 뜻이 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뜻이. 그래서 라키아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니까 두들겨서 넓게 펼친 판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뭔가 울퉁불퉁하고 뭔가 좀 질서가 없는데 하나님이 두들겨 펴셔서 하늘을 쫙 펴서 여러분 하늘 보면 맑죠? 제 아내가 하늘 보면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맑게 펼치는 모습, 그 다음에 뭐 구름이 오는 때, 그 다음에 뭐 석양이 질 때 그러면 톤이 올라갑니다. 아~ 이러면서 막 하늘 보면서 그렇게 좋아해요. 이제 그 궁창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 라키아의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이 라키아의 또 다른 뜻이 두 번째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물리적 의미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라키아라는 단어가 새로운 시작, 즉 새 사람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우리는 다윗처럼 자기의 육체 욕망에 따라 살아왔던 태도와 언어와 습관대로 살아온 것은 구부러진 것입니다. 구겨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구부러지고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더러워졌던 것들을 쫙 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라키아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로 나의 중심을 녹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나의 욕정을 죽여서 하늘에 쫙 펴진 맑은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정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그들이 새 사람으로 궁창에 빛나는 가정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중심에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16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니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너무 형식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겉으로 우리가 화려하게 앉아있을지라도 속 안에 있는 내면이 화벽되지 않으면 하나님 받으시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절을 함께 선포할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첫 번째, 상한 마음. 상한 마음, 상한 과일, 상한 생선. 여름에 오늘 아침에 어저께 토마토가 상해가지고 쳐다보기도 싫고 냉장고에 놓지 않은 생선들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생선이 상하면 그냥 코찡그리면서 가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그 상황임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에서 부패했습니다. 스스로 이것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이죠. 통회라는 단어는 뭡니까? 통회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부서지고 쪼개지고 바스러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세운 왕국, 자기의 자아의 욕망으로 세웠던 상아탑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 자만심이 잘 간간이 잘자리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세요. 메시지 성경으로 있습니다. 주께서는 신육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연기라도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겉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 자만심이 산산이 부서진 순간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배웠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사랑할 각오가 된 그 사람은 잠시라도 하나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회복의 키가 뭐죠? 주의 인자를 따라.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인자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많으심으로 자기의 연약한 긁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샬롬을 주시고 내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로 주 앞에 서겠사오니 내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네가 그 사람이라.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내 자신이 변하여 우리 가정 안에 샬롬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 하나는 제가 영월이라는 지역을 이제 처음 갔어요. 근데 그 시스타라고 하는 어떤 그 뭐 시스타 가수 아니고 시스타 동강이라는 그 뭐 리조트 뭐 이런 데 가는데 거기 이제 동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너무 더워서 물이 가뭄이 쩍쩍 말라가지고 그 동강에서 뭐 하죠? 청년들이 래프팅을 하는데 지금 래프팅이 다 죽었습니다. 산업이. 여러분, 사실 우리 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푸릇푸릇한 산천 초목이 서서히 시들어가는 것을 보여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메말라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겉은 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의 강수가 흘러서 청년들이 막 래프팅하는 모습 기대가 되지 않아요? 산천 초목이 그 은혜의 강수로 막 춤을 추는 모습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칠일사나 이런 기도 연합을 왜 시키는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사실 복음의 갈급함들이 있는데 마치 가뭄처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강물을 흘려가시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영혼들이 뛰어나고 아이들이 막 춤을 추고 하는 모습들을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회복된 이후에 그의 중심이 회복되어 기도가 확장됩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저를 따라 합시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하시오.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시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시온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시온이 나를 통하여 선이 이루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하나님의 평강의 도시, 하나님의 임재의 도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강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성을 쌓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킬 때 여러분의 자녀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순서를 바꾸셔야 되죠. 내가 지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십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거나 손을 들고 하나님 내 이 부분이 참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과 죄악의 정욕으로 빠졌던 부분이 있는데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 내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꽃피고 열매 맺고 새들이 깃드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